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가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아가서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7장, 8장을 통해서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처음 9절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녀에 대한 신랑의 기쁨, 아름다운 아내를 바라볼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신부를 바라볼 때의 기쁨,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A. 아론 사이드 박사는 이렇게 그러한 표현을 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갖고 있는 것보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갖고 계신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차 언젠가 우리는 그분에 대해 기쁨의 절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느끼시는 것만큼 그분에 대해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인 성도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에 귀를 기울일 때 마음에 확신이 임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교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부에 대한 만족. 신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한절 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10절로 가볼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1절에서 그 9절까지 쭉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묘사했을 때 이제 신부가 만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부는 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스튜어트 박사는 우리에게 본절에서는 이전의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커다란 만족감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고 있는 사모하는 열정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성도는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의 강한 사모의 열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박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참 의미 있다고 보여져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선한 생각을 알고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시지만 그들은 종종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해 무지하고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갖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믿어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금 전 번역상에 좀 의미 전달이 좀 약한데요. 어쨌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모하는 대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라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8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물론 이것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온누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만 그 의미보다도 가장 친숙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처럼 살과 뼈를 함께 나누는 남매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 표현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참다운 성도 가운데 많은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왠지 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친애하는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을까요? 저는 결코 비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분들이니까요. 8장 2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여기서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이 스튜어트 박사는 또 본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심히 닿는 한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고 아낌없이 드리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고 유익한 것으로 바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본절이 암시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신부와 함께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과 같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에 의지하고자 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을 볼게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곧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랬는데요. 진정한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연약함과의 뭐라 그럴까요? 그 의지의 사랑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가 훨훨 날고 있다 하는 거죠.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구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귀한 은혜들,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튜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며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도 인간적으로는 피곤을 느끼지 않은 채 다녔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의 진술에 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들어 쓰십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가볼까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죽음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지불하신 사랑의 결과 아닌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그분께 장애가 되지는 못했다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참고 능력이 있었지만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물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신부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분이,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며, 이것은 반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튜어트 박사는 우리에게 엘리야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알 신의 그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아주 무참하게 물리친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 함께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7절로 가볼게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계속된 과실이 그분의 사랑을 식게 하거나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해 그분의 사랑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으리라 하는 말은 기피 당하다, 무시당하다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나 섬김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행하는 우리의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과 바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재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리 있겠어요? 그 다음에 증거하는 것이 작은 여동생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 본절의 작은 누이란 말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랬는데 따라서 이것은 초대교회의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 개종자들과 모세 율법을 고수하려는 히브리인 개종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집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그렇다면 누가 그녀에게 청혼을 할까요?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위대한 신랑이 그녀를 불러서 청혼한 날이 그제서야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끌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버림받은 비참한 상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린 누이를 맞아들이니 드렸으니 그녀는 언니로부터 어떠한 영접을 받게 될고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8장 9절을 볼까요?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는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할례와 의식과 여러 가지 다른 규례와 제사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나 자손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예루살렘 회의에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로 결의를 하였던 것이죠. 8장 10절을 볼까요? 나는 성복이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요 10절 말씀은 작은 여동생의 기쁨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방인 교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결된 반가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51절을 보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라는 뜻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망대의 성벽이란 것을 깨달은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특권에 대해서 몹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1절을 보면 포도밭의 이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11절을 볼게요. 솔로몬이 바알 하못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그 상징적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터인데요. 솔로몬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연합인 신부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포도원이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 아래 있었으나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4절로 46절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담을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여행을 떠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이제 세를 주게 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보살펴 달라. 그래서 이제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 사람들이 추수 때에 그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받으려 하니까 그 종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종을 보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게 웬걸요?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도 죽게 한다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8절로 4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니라. 그게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받아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장 12절로 갈게요.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나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들도 자기들의 일에 따라 품삯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그랬는데요. 그녀는 마치 그 포도원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과 저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애써서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고요. 놓치면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 그건 놓쳐서 되겠습니까? 자, 아가서 8장 14절을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게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부는 포도원 주인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면, 정직하지 않았다면 정직하게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를 쳐다보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의 출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뜻이 이 아가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헤르베르트 시를 읽으면서 이 아가서를 접을까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머리는 불타고 내 마음은 병들었나이다. 항상 주께서 떠나지 마소서. 주의 오랜 기다리심으로 내가 상처를 입었었나이다. 나의 영혼이 밤낮으로 헐떡이나이다.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니면 나를 주님께로 데려가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왜 머무르나이까.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저 받은 그 저주받은 세상 그 가운데 있는 구름이 사라지리까. 나는 일어나서 보아야 하리라.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니면 나를 주께로 데려가옵소서. 우리는 추수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곡식과 풀들을 남겨두면 풍년이 없을 것입니다. 그 풍년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섭지만 마지막 소망을 안겨줍니다.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니면 나를 주님께로 데려가옵소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가서 이렇게 접고요. 다음 시간에는 골로새서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